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넘치는 기쁨과 평강을 더하시는 귀한 이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화평으로 의의 열매를 거두자, 화평으로 의의 열매를 거두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어와 행실에 있어서 분명 세상의 모범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사는 기준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야고보는 그리스도인의 이 언어 생활에 대해서 지난 저희가 목요일날 금요일날 살펴보았던 것처럼 그렇게 언급하였고, 또 오늘 본문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의 이 선한 행실에 대해서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교회 안에는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성경 내용들도 좀 잘 알고 있어서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며 총명하게 생각하는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자신이 가진 지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고 또 진리를 설파했죠.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실생활에서는 사람들과 다투고 분쟁을 일으키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뇨?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야고보는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가르치면서도 다툼과 분쟁의 주범이 되고 있는 자들의 어리석고 이 악한 죄를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참으로 자신들이 가르치는 말씀을 진리로 여기고 있다면 마땅히 삶에서도 분쟁과 다툼이 아니라 온유함으로 상대방을 지혜 있게 대하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온유함이라는 것은요, 연약함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서 있는 심령의 상태를 가리켜서 온유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어떻게 스스로를 지혜 있는 자로 여기며 총명한 자라고 자랑하며 형제들하고 다툼을 일으키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심령을 가지고 야,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다 하고 형제를 비난하면서 교회 안에 분쟁을 일으키겠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총명을 가진 자일수록 더욱 형제들 앞에서 온유한 성품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내 견해와 내 주장이 옳다고 상대방에게 시비 걸고 다툼을 일으키며 싸우는 것은 결국 스스로 미련한 자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여러 차례 하나님의 자녀된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다투고 분쟁하는 것을 강하게 경계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6장을 살펴보면 사도 바울은 성도가 다른 성도에 대해서 고소장을 접수하고 세상 재판소에 가게 되면 이미 그것은 신앙적으로 볼 때 실패한 것이라고 그가 단정지어 말했습니다. 그보다는 차라리 한쪽에서 억울한 일을 당해주고 차라리 속아주는 것이 더 덕이 된다고 말했던 것이죠.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막 교회에서 막 억울한 일 당하고요, 좀 좋지 않은 거 당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 진실을 밝혀내서 사람들에게 막 오해를 받고 있는 거, 욕먹고 있는 거, 그 억울한 부분들을 막 푸는 것이 막 당연해 보여요. 또한 막 다른 누군가한테 속아서 위기에 처하면 그 속인 자를 처벌하는 것이 마땅해 보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교회를 그렇게 세상적인 차원으로 바라보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차원에서 교회를 바라보는 거예요. 교회 내에서 분쟁과 다툼으로 인해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 세상 법정에 서가지고 야, 네가 옳다, 내가 옳다 하고 서로 싸우느니 차라리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억울한 일을 당해주라는 거예요. 싸워서 이기려 하지 말고 그냥 싸움에서 지는 자가 되는 것이 오히려 더 덕을 세울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성경의 가르침은요, 우리 인간의 본성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내용이에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대응하는 것이 맞아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은 성도들이 서로 다투고 세상 법정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 보는 데서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하고 그렇게 교회의 영광을 떨어뜨리느니 그냥 온유한 태도로 그냥 억울한 것을 당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실제로 한국 교회에서요, 뭐 이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교회 안에서 성도가 다른 성도들에 대해서 고소장을 접수해서 법정에 서게 되는 일들이 여러분 우리 주변에 얼마나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런 다툼과 분쟁 속에서 교회는 얼마나 큰 상처를 받고 있어요. 또한 그런 교회를 보면서 세상은요 얼마나 하나님을 욕하고 무시합니까? 이 교회가 분열하고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교회에 등 돌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가장 진짜 안타깝게 보는 것은 평생 교회 안 나가다가 누군가 정말 어렵사리 전도해서 야, 교회 한번 가볼까? 하고 있는 그 찰나에 교회 분쟁이 일어나는 거. 교회 오늘 처음 왔는데 교회에서 막 사람들이 싸우는 거 보고 아 내가 이제 다시는 교회 안 온다 하고 이렇게 돌아서는 거 보면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교회 한번 가볼까 하다가도 가보니까 세상 사람들보다 더 더럽고 더 추악하고 그렇게 서로 싸우는 모습 보면서 왔던 걸음도 발걸음을 돌이키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는 교회 안에 지혜롭고 총명한 자일수록 상대방에 대하여 온유함을 나타내라 그랬어요. 그러면 신앙생활 하는데 어떻게 우리 의견이 다 같겠어요? 교회를 운영하는 우리 생각들이 어찌 다 같겠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내 지혜와 내 총명을 나타내기보다 오히려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사랑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 더 큰 지혜일 수 있는 것이지요. 14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여러분 여기서 독한 시기라는 것은요 13절에 나오는 온유와 반대되는 말이에요. 우리 내면 속 존재하는 악한 동기, 잘못된 동기예요.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려고 하고 흠잡는 거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상대편이 너무 미워서 그에 대해서 막 험담하고 뒤에서 그에 대해서 비방하는 것이 바로 이 독한 시기예요. 그러한 독한 시기와 다툼의 마음은 상대방보다 내가 더 우월하다는 마음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그 암흑의 집사가 교회에 대해서 뭘 알아? 그 사람이 뭐 잘났다고 그래? 막 상대방을 깔보고 무시하는 그 교만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야고보는 이러한 마음 가진 것을 스스로 인식하게 되었을 때 그것이 있으면 자기의 가진 지식, 총명, 내세우기보다 차라리 교회에서 잠잠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동기로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거든요. 독한 시기와 다툼을 가지고서 그것은 자신을 내세움으로써 오히려 교회 안에 덕이 되지 못하는 것이죠. 아, 그 집사님이 잘못한 거야. 나는 잘못한 거 하나 없어. 그렇지. 나는 선하지만 그 사람 악한 거야. 나는 지혜롭고 나는 알지만 그 사람 미련하고 몰라. 이런 식으로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욕하고 그 사람들을 비난하고 또 서로 다툼과 분쟁을 일으키면서 동시에 자신을 정당화하는 그런 식은 교회 안에서 얼마나 큰 독이 된다라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상대방이요 상식 이하로 나를 대한다고 해서 나도 그에게 그대로 복수한다는 생각으로 그 사람에게 나 역시 상식 이하로 대한다면 그 사람이나 나나 여러분 사실 다를 바가 없는 거죠. 상대편이 내게 상처를 준 것에 대하여 복수의 칼을 갈고 있다면 그것이 어찌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표지라겠어요? 너 그렇게 했어? 내가 더 배로 갚아줄게. 여러분 이것은 미성숙한 사람의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어떻습니까? 상대방의 연약함이 클수록 그보다 더 큰 산과 같은 온유한 마음으로 그를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보세요. 자기를 핍박하는 사람들 예수님이 복수했습니까? 자기를 채찍질하는 사람들 예수님이 막 더 큰 채찍 가져오시고 때리셨어요? 아니에요. 우리 주님 용서하셨어요.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온유하신 분이세요. 또 그 주님을 따르는 우리들도 주님의 그 온유한 성품을 닮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내가 옳다. 내가 선이다. 내가 지혜롭다 하고 교회 안에서 분쟁과 다툼을 일으키는 그 지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15절, 16절 우리 두 구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상대방을 파멸시키는 지혜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15절을 보니까요, 분쟁을 일으키는 지혜가 어떻다 그래요? 세상적, 정욕적, 마귀적이라고 들으죠. 세상적이라고 말하는 이유는요, 이 지혜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욕심을 이루려는 거예요. 정욕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을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기보다는 동물처럼 본능에 이끌려서 행동하기 때문이에요. 마지막으로 분쟁을 일으키는 지혜가 마귀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가 절대 성도들 사이에서 다툼을 일으키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가 가진 지식 때문에 다른 이들과 분쟁하고 있고 내가 갖고 있는 이 총명함 때문에 교회에서 다툼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위로부터 온 지혜가 아니며 하나님께서 주신 참된 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 가운데 시기와 시샘이 있고요, 다툼과 분쟁이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일은 우리 마음 가운데 참 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 17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자, 17절 보세요.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는 특징이 뭐죠? 성결합니다. 다시 말하면 도덕적으로 보나 영적으로 보나 결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투고 분쟁하는 것은 어느 면모로 보나 옳지 않기 때문에 성결한 지혜가 아닌 거죠. 자, 그 다음 하나님께서 주신 참 지혜의 모습을 보니 또 어떤 특성들이 있어요? 화평, 관용, 양순, 긍휼, 선한 열매.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성숙한 인품과 성품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상대방을 존중할 수 있는 자세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요 흔히 신앙 좋다고 말하는 분들 중에 무례하게 행동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요즘에 고린도전서 13장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의 특징 중 하나가 뭐예요?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아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표지 중 하나가 무엇입니까? 상대방을 존중하고 그에게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것이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상대방이 나와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입장이 다를 수 있어요. 나와 교회를 바라보는 논리가 다를 수도 있어요. 그래도 화내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성숙한 성품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마음, 다른 이의 어려움의 형편을 보고 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베푸는 마음, 여러분, 그런 것이 성숙한 것이라는 거예요. 왜 지금 야고보가 이러한 말씀을 쓰고 있을까요? 그것은 이 당시에도요 교회 내에 내부 분열이 있었어요. 참 기가 막힐 상황이죠. 베드로, 막 요한, 야고보 이런 출중한 사도들이 감독하고 다스리고 있는 이 시대에서도 교회 안에 여전히 내분이 있었다니까요. 성도들이 막 서로 다투고 싸우는 일들이 너무 많았어요. 분쟁하고 서로 파벌 일으키고 조금 성경 안다고 해서 막 내가 옳다 너 틀리다 싸우고 상대방 비방하고 야 교회 그렇게 하면 안 돼 하고 서로 욕하고 저주하고 이 모습들이 교회 안에서 너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 거예요. 야고보가 지금 가슴을 치면서 이 글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교회를 보면서 너무 가슴 아팠어요. 여러분, 야고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동생 아닙니까? 그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사건을 보며 자기 친형인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우리 주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의 모습은 이런 것이 아닌데, 교회는 이러한 곳이 아닌데, 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오늘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계속 분열해요. 성도들 사이에서 막 다툼이 막 일어나고, 교회에 오면 찬양과 예배와 기도 소리가 나와야 하는 곳인데 이곳에서 성도들이 서로 막 주먹다짐하고 욕하고 다투고 서로 비난하고 뒤에서 안 좋은 얘기들 하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제 자신을 정당화하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변명할지 모르지만 성경은 분명히 다툼과 분쟁을 일으키는 지혜는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것이라고 오늘 정의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참 지혜는 무엇합니까?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합니다. 오늘 본문에 특별히 야고보는 교회 성도들에게 화평케 하는 삶을 살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화평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정의 내리시겠어요? 화평은 무엇입니까? 타인을 존중히 여기고 그를 이해하는 삶. 저를 한번 따라 보시겠어요? 타인을 존중히 여기고 그를 이해하는 삶. 그게 화평의 삶이에요. 여러분, 1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타인을 존중히 여기시길 바라요.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 가까운 사람일수록 무례히 행하지 말고 그를 존중히 여기시길 바라요. 화평케 살아가는 삶, 이것은 단순히 도덕적인 차원이 아니라 영적인 차원의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막 이 영적인 사람을 흔히 막 말씀을 막 하루에 막 20장, 30장씩 읽고 기도 막 두세 시간 하는 사람들을 막 영적인 사람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정말 영적인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처럼 되고 예수처럼 사는 그리스도인. 그 마음의 인품을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성숙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영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산상순의 팔복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에게 무슨 특징이 있습니까?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면서요, 서로의 단점들이 너무 잘 보일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가족만큼 사실 서로의 단점을 잘 아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함께 신앙생활하다 보면요, 냄새나는 거, 더러운 거, 안 좋은 거 다 보게 되어 있어요. 서로가 그런 서로의 약점과 단점을 막 비난하고 욕하고. 여러분, 그러려면 우리가 왜 교회로 존재하겠습니까? 오히려 도리어 서로의 약함을 보고서도 그것을 좀 품어주고 감싸주고 이해해주고, 지금은 좀 못난 부분들이 있지만 더 잘하라고 좀 격려해주고 힘내라고 좀 위로해주고.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서로 존중하는 그런 화평한 모습이야말로 하나님 원하시는 참 교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교회가 이런 화평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도 우리를 보고, 그래, 저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자녀들이구나, 그렇게 반응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 가족의, 가정의 모습은 어때요? 분열과 다툼이 있는 가정입니까? 우리 교회의 모습은 어때요? 우리 코너스톤 교회는 어떤 모습입니까? 화평함, 서로에 대한 이 존중함이 넘치는 공동체입니까? 아니면 막 서로를 향해서 미움과 막 다툼이 있는 그런 분쟁이 있는 곳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떠한 신앙생활을 하고 어떠한 교회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럼 야고보의 시대처럼 막 교회 왔을 때 막 고성이 오가고 다툼이 있는 그런 교회입니까? 우리가 정말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우리 스스로를 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먼저 이 새벽 예배 나오신 분들부터 우리 함께 좀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더욱 화평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지혜롭게 해야 할 것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위로부터 온 지혜로 화평하게 되기 위해서 우리 각 사람이 감당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서로 좀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상대편이 못한 거, 못난 거, 좀 그런 거 있어도 좀 너그러이 좀 마음을 한품고 좀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그 사람 사랑하는 거 포기하지 마세요. 끝까지 사랑해 주세요. 여러분, 그것이 하늘로부터 온 지혜의 모습입니다. 하늘의 화평이 머무는 그런 교회, 그런 가정, 우리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